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6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지난 25일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강요섭 목사님의 대외 담임 목사 청빙을 가결했습니다. 청빙위원회에서 강요섭 목사님을 대외 공동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교회의 정신을 수용하고 실현하는 데 열정을 보이셨고 앞으로 영성과 인격을 겸비한 주님의 종으로서 정직과 인내로서 교우님들과 교역자들과 함께 대외 사역을 포함해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분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강요섭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요섭 목사님은 다음 주일 예배 설교를 하심으로 교우님들께 인사드리시겠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전쟁, 지진, 그리고 홍수와 가뭄 등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다고 말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증거하는 말세의 징조가 떠오를 것입니다.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처럼 어느 날 포탄이 날아와 생을 마감할 수 있고 지진이 일어나 건물 더미에 깔려 생을 마감할 수 있고 폭우나 강풍에 휩쓸려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인생을 마감하더라도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리고 믿었다면 얼마나 깊이 바르게 믿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행하며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 119편의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 행함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21연에 있는 시인의 고백 16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시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바란다는 것은 166절만 두고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계명을 행하였으니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언약의 하나님을 부를 때 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불렀던 것은 언약대로 구원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166절의 고백을 그 의미를 풀어서 표현해 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죄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죄성을 가진 사람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지, 정,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과 함께 오직 은혜를 강조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증거합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하반절에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 각자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떠나서 어떠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시인의 고백을 들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에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간복음서에 부자 청년을 지칭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답하시기를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재차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평생 계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답을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어진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자신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스스로 생각할 때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려면 온전히 지켜야 할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차원에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사람으로 판명이 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능력이 없으며 다 지킬 의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틀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명을 행함으로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자와 천국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확장해서 이기심과 탐욕 등의 죄성을 가진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당시 제자들이 몹시 놀라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은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 청년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영생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영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회가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한다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부자 청년이나 어느 누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하나님의 계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은 매우 값진 일이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등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가 생겨났습니다. 이 교리에 반발하여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서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떠나서 한두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없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한다면 그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병든 이기심과 탐욕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인이 고백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를 무슨 의미로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166절의 고백은 불신자나 행위 구원론자가 말한 고백이 아니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구원이란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는 차원의 구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구원의 1차적 의미는 현실의 어려움에서 건져달라는 구원, 회복의 구원입니다. 만약에 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의 범죄로 기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회복의 구원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풍족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시인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생각하며 과거 믿음이 작았던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이전보다 말씀을 더 잘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았으니 이제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입니다. 교회 안팎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목회자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그 원인을 찾아내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자신이 겪고 있는 원인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 행함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던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꽤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행하는 삶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런 후 하나님께 시인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큰 힘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망이 솟아오르실 것입니다. 말씀의 행함 없이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와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인의 고백을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내 잘못된 전통이나 법으로부터 교회 본질 회복이라는 차원의 구원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개혁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시인이 말하는 회복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행함을 도외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면 교회는 부패합니다. 종교개혁은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개혁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종교개혁자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일신 사상과 율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할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외부 사람이 아니라 내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셨으니 유대교 내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개혁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외부 사람이 아니라 내부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부 사람이 교회 내에 있는 문제점들과 왜곡된 부분들을 짚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중요한 구호가 근원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이는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자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구호가 나온 배경에는 교회 전통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을 보고 비판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교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결국 장로들의 결정에 의해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전통으로 만드는 교회 결정을 성경에 위에 둔 일이 교회 역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1486년에 태어난 독일의 신학자 존 에크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의 전 권위가 교회의 결정에 좌우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개신 교인들은 이러한 주장에 당연히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주장을 했다는 자체를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조명으로 정경화된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말이 교회 결정이지 그 당시 교회 결정이란 교황이나 성직자들에 의한 결정입니다. 성경의 전 권위가 교회 결정에 좌우된다라는 망상을 반박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다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궤변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자 말씀이심을 인지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말씀이신 주님으로 인해 교회가 구원의 통로가 되고 세상에 빛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성직자들의 합의로 된 교회 결정사항들에 의해 성경의 전 권위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 개혁자가 되려면 교회 전통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개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 안팎에서 교회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며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을 매일 묵상해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구역 모임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교회 개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교개혁, 16세기 시작된 종교개혁, 그리고 그 이후 지속된 교회 개혁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 내부 사람으로서 말씀 행함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교회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로들의 전통이나 교회 역사에 나타난 교회 전통이나 오늘날 교회 내에 있는 법과 전통으로는 교회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교회 개혁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말씀을 제대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지키지 못했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지금 처한 현실의 어려움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구원이 교우님과 가정과 교회에 임하는 은총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계명을 행함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에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스스로 믿을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저희를 믿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양한 위기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탄하기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을 행함에는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시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행한 후 하나님께 회복의 구원을 간구하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개혁을 위하여 먼저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지키지 못했던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행함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 개혁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